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17장.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피처럼 희게 변하였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은 맞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깁시오.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이나 물 속에 곧잘 뛰어들곤 합니다. 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아이에게 들어있는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리로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 예, 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어들일 때 그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자기 자녀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거기에 은돈 한 입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내 몫의 성전세로 주어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스가랴서 제8장.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른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유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 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화해나 평화라는 말보다 좋은 말도 없을 겁니다. 널브가 흥부와 화해했다고 해도 듣기 좋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성패가 화해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쉽게 가화만사성을 가훈으로 붙이면서도 그 참뜻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화만사성을 걸어놓고도 불화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화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는 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불가능한 메뉴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속에는 절절마다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말로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가가 문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목제의 희생을 치르시고 화해의 약수를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평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작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대상으로 계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식만도 못하게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을 넣는 사람, 내가 가진 재물, 지식, 명예, 그 뒤에다 하나님을 두는 것 역시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과 공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의 구성원들과 화평이 되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 사랑스러운가? 당신들 때문에 나의 천국, 교회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확인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화평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도원이라면 교회 가족 속에서 더욱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를 향해 바울사도께서 당부하기를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테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재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고 다시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교회가 귀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귀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귀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의무가 아닌 선택받은 감격으로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나는 평화의 사자라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웃과의 화평을 즐깁니까?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우리는 말로 지구촌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많이 봅니다.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가로등 문제 등등이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이르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모든 관계가 화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17절이죠. 두 번째는 화해의 방법입니다. 안 된다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16절에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 사랑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원수된 것을 화해하는 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야만이 원수와도 화해를 이룰 수 있고 남편을, 아내를 주님 앞에 이끌 수 있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화평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얹어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형제와의 화평이 예물보다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지고 그 피의 대가로 원수되었던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어 이제는 부자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화해의 감격을 오늘 나는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정과 이웃과의 불신과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연쇄현상의 화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인에게는 마귀 사탄 외에는 원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고 나를 죽이며 비우며 낮추는 삶에는 녹아나지 않을 장벽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평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둘의 공식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안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 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 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리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오게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개종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한 죄사함은 이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살펴본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